우리가 이번 주부터 디모데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후서 전체 계속 흐르고 있는 바울의 권면은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제 절절한 바울의 심경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시점에 누구보다도 더 그런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임을 이제 바울이 감지를 하고 있는 이때 복음으로 양육했던 많은 사람들이 1장에 보면 바울을 떠나버린 정말 차갑고 또 외로운 이 시기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고난과 복음,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도 된다. 이 절절한 심정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걸 마주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두 가지 권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1절에 강하게 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2절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바울의 상황도 굉장히 고난되고 힘들지만 디모데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에베소 공동체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소동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에베소 공동체의 지도자인 디모데에게는 훨씬 더 거센 공격들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더 위축되고 더 자신감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는데 어떤 성경학자가 디모데에 대해서 평하기를 이렇게 평을 했어요. 소심한 후계자다. 이거는 디모데의 어떤 기질과 그의 성향 같은 거를 잘 반영하고 있는 건데 디모데의 이런 소심한 성향들 때문에 지금 에베소 공동체에 일어난 이런 상황이 더 디모데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피로도가 커지고 여러 마음의 어려움이 생기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의 이런 성향상 지금 디모데가 겪은 이 상황은 디모데로 하여금 자존감을 굉장히 낮게 만들고 어떤 바울이라는 큰 영적 지도자 뒤에 섬기는 후계자로서 아주 자신감을 많이 잃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디모데가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건을 바울이 달고 있죠. 어떤 거냐면 강하게 담대해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디모데의 어떤 기질이나 성향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긍정적으로 바꿀 만한 에너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디모데 너에게 있기 때문에 네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말합니다. 뭘 부탁하냐면 바울에게 들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그러면 이것을 부탁받은 충성된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계속해서 양육해라. 그들을 계속해서 세우고 너 아닌 다른 충성된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1절과 연결해서 보면 굉장히 디모데에게 어려울 수 있는 말인데 말한 것처럼 디모데는 자존감과 자신감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해보고 다른 사람 앞에서 리더십으로 섬겨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자존감과 자신감이 무너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세우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감이 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권면도 할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고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데 자존감이 무너지고 난안 돼. 난 이것밖에 안될줄 알았어. 이런 생각이 계속 나를 뒤덮고 있을 때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게 정말 힘들어요. 디모데가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걸 바울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한 공동체의 리더십으로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양육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가 디모데 너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너의 성향이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기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다 없다고 생각할 만큼 그런 어려움들을 다 상쇄시킬 만큼 자신감이 디모데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디모데 너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위축되지 말고 계속 그것을 세워가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어려움으로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져도 우리가 다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시 다른 사람을 계속 세우는 일에 멈추지 않고 그 일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할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제 바울은 또 다른 권면을 하나 더 하는데 이제 아주 좀 무시무시한 권면을 합니다. 뭐냐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임해야 되는지 이제 3절부터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첫 번째가 3절에 보면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좋은 병사는 뭐죠? 4절에서 좋은 병사가 어떤 병사인지 설명해 주는데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좀더 정확한 의미를 얘기하면 자기 삶의 목표를 자신이 추구하는 것에 맞춰진 사람이 아니라 그를 불러준 자에게 맞춰진 자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나를 불러주신 분의 뜻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고난을 받았을 때에 고난을 대하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나의 추구하는 것들, 내가 목표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불러주신 분의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때 우리가 고난을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비유를 5절에서 이야기하는데 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계하는 자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끼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말하는 법은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을 비유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대로 무조건 열심히 해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고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과 열정이 먼저 더 많이 앞서버리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열정과 열심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원칙보다 그게 앞서버리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저도 이제 지금도 아직 어린 목사지만 더 어릴 때에 그런 일들을 정말 많이 겪었었어요. 저의 열정과 저의 열심이 그렇게 의욕이 없어 보여도 열정과 열심이 너무 앞서가지고 섬기고 이랬을 때에 제가 하나님의 뜻과 원칙보다 더 앞섰던 일들이 얼마나 그런 많은 실수들을 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에 저뿐만 아니라 제가 섬기던 공동체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고 많은 상처를 줬는지 제가 정말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경계하는 자가 법보다 규칙보다 그걸 앞서버리면은 아무리 좋은 결과가 있어도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원칙보다 그걸 앞서버릴 때 그것이 얼마나 허무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그 열심히 한 사람도 상처받고 공동체도 상처받고 깨지게 되는 그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주의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헤쳐나가는 방법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노하우가 우리의 고난을 헤쳐나가는 어떤 방법이 돼버리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항상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의 태도라고 우리가 5절에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농부는 이제 고용돼서 일하는 농부입니다. 자기 땅을 가지고 일하는 농부가 아니라 그 땅에 주인이 있고 고용되어서 일하는 농부인데, 힘들고 수고하면서 농부가 이제 일을 하죠. 주인의 땅에서. 근데 열매를 맺었을 때그 열매를 누가 먼저 취해야 되냐면 그 수고하고 힘들게 일한 농부에게 먼저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고한 농부, 힘들게 일한 농부는 누구를 비유하는 거냐면, 고난 중에도 힘든 중에도 열심히 꿋꿋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복음 전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비유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복음 사역에 상급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수고롭고 고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수고하고 고되게 일한 농부에게 마땅히 열매를 당연히 먼저 주는 것처럼 복음으로 고난을 받는 자들도 그 상급을 마땅히 받게 될 날이 올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고난받는 자는 그 상급을 소망하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고 바울이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는 바울이 이제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어떤 권면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것은 자주 깊이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해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 특별히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주 깊이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바울이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씨이며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다윗의 씨이며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깊이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난받는 자들에게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다윗의 씨라는 말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어떤 의미냐면 정복자, 또 승리자의 이미지가 그들에게 아주 강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씨, 정복자이시고 승리자이신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줄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항상 강하게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다윗의 씨라는 이미지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이 전한 그 메시아는 어떤 이미지였어요? 힘없이 고난받고 힘없이 죽어갔던 그런 어린 양의 메시아의 모습을 바울이 전했고 복음 전도자들이 전했던 거죠. 이건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닮고 싶지도 않았던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들에게. 정복하고 싶고 쟁취하고 싶고 영향력 있고 싶고 우리 지금 현대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좀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고 돈도 좀 적당히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고 일도 좀 정말 주일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일도 잘 풀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좀 우러러 볼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욕먹고 인기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안 되고 싶죠. 이런 생각들이 어떤 거를 가져오게 되냐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고난을 피하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마주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고난을 맞이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회피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바울 시대 때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씨이신 예수님을 그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싶고 그들이 생각하는 승리자, 쟁취자의 모습으로 믿고 싶은 힘없는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은. 하지만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다가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했다고 바울이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에 이 예수님을 정말 잘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을 깊이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난과 죽음이,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 고난과 두려운 일들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고 우리를 덮을 수 없게 만듭니다. 심지어 9절에 보니까 우리가 극심한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특별히 우리가 전한 복음이 결국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전혀 얽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뻗어나간 능력이 있었다.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난들, 자기가 겪은 고난들을 참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뻗어나가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언젠가는 택함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구원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난을 참을 수 있고 고난을 견딜 수 있고 그것을 꾹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11절부터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깨닫게 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선포하죠. 이것은 신실하다 이 말씀이여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11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만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게 될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게 되면, 특별히 이것은 문맥으로 봤을 때 고난 중에 주님을 부인하는 거죠. 고난 중에 주님을 부인하게 되면 고난 받으셨던 그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게 될 거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한 바울의 말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것을 선포하죠. 내가 평생 복음 안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와 보니까 이 말이 진짜다. 이 말이 정말 진리고 이 말이 우리에게서 절대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이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이러다 내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 내가 전하는 복음과 내가 섬기는 것들과 내가 사역하는 것들이 정말 아무 열매 없이, 아무것도 없이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젖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왕처럼 만들어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날을 주님께서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흔들릴 때가 와도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신실하시니까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평생을 바쳤던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는 말년에 다다랐고 그도 짐작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나의 생애의 끝이 왔다. 근데 자신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이제 또 많은 인생을 살아갈 디모데에게 정말 정말 하고 싶었던 바울의 말이 이거죠. 고난이 올 건데 그걸 피하지 말아라. 그걸 그냥 마주쳐라. 근데 바울이 고난 중에 이미 지쳐 있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 일 없을 거야. 괜찮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훨씬 더 치열한 고난이, 훨씬 더 두렵고 훨씬 더 우리를 옥죄고 속박시키는 고난들이 너에게 닥쳐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고난을 겪은 자기의 삶도 이야기하죠.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지쳐있는 디모데에게, 안 그래도 두려워하는 디모데에게, 왜 바울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훨씬 더큰 고난을 마주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먼저 경험하고 바라본 소망들이 있기 때문이죠. 고난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고난의 끝에 갔을 때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끝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채워주실 것인지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미 자기의 평생에서 그것을 겪고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도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우리가 조롱받고 우리가 자존심 상해도, 우리의 모든 자존감이 무너져도 우리를 왕처럼 다스리게 하실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라. 괜찮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예수님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면 우리에게 분명 고난은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 이 고난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살게 될 거라고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승리를 오늘 하루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선교 주간이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제주를 시작해서 국내외 여러 곳을 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얽매이지 않고 뻗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 여름 내내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나가서 하는 선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고난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소망을 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